8월 24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연루됐죠. 조금 전 국민의힘이 한무경 의원을 제명키로 하고 강기훈, 이주환 의원 등 5명에겐 탈당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권익위 명단엔 대선주자 윤희숙 의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투기 의혹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의원은 일단 오늘 일정을 취소했는데 경선 포기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문인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를 예고했고 정의당과 언론단체들도 반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위안부 단체 명예훼손 금지 법안도 추진되자 이른바 윤미향 보호법 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입시에 활용됐던 7대 스펙이 허위라는 정경심 교수의 판결을 받아들인 건데 이로써 조민 씨의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죠. 조국 전 장관은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남은 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예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채코 박막거 류실장 조매또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의원분들과 소통하면서 또 중요한 속보는 바로 반영하면서 회의를 진행할 텐데요. 실제로 속보가 오늘도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신채권은 나가서 발제 준비하고요. 류 실장, 뭐 국민의힘이 바로 조금 전에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이제 권익위의 명단을 받고 이제 조사 결과, 그러니까 처리 결과를 조금 전에 발표했잖아요. 그 얘기는 이따 좀 짚어보겠지만요. 윤희숙 의원 관련해서는 이제 뭐 충분히 소명이 됐다는 게 이제 국민의힘 쪽의 입장이긴 하지만 정치적 공방은 좀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지금 대선 캠프들도 비상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권익위에서 발표한 명단을 보면 윤석열 캠프에 속해 있는 의원이 5명이나 되는데요. 관련 소식 있다 상황실에서 전해드리고요.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이 윤석열 캠프를 겨냥해서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 김두관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사과를 하고 캠프를 해체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 부동산 오형제를 보유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이참에 여야 후보 모두 부동산 검증을 제대로 하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된 공방은 이제 상황실에서 짚어본다고 했으니까요. 저희가 얘기해보고요. 오늘 국회 상황도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법사위 쪽도 지금 이제 여야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현장에서 소식이 들려오면요.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혜원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 위중증 환자 수가 지난해 3월 이후 약 500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네 자릿수 확진 탓에 병상 부족 역시 현실화되고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저도 얘기했지만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지 약 2년 만인데요. 정치권의 후폭풍 역시 거센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을 신채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정치부의 시작을 알리는 뉴스픽5. 오늘도 준비한 소식이 많습니다. 바로 가볼까요? 자, 오늘의 픽은요. 위중증 최고치, 조국 딸 입학 취소, 아프간인 특별체류 검토, 월성원전 첫 재판과 육해공 전부 다로 꼽았습니다. 자, 첫 번째 코로나 소식 전에 먼저 날씨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어젯밤 제주 동쪽을 지나 영남 내륙을 관통한 뒤 오늘 새벽 포항 앞바다로 빠져나갔습니다. 크기는 작았지만 천둥 번개를 동반한 거센 비바람을 몰고 왔죠.
다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컸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까?
네, 아직까지 접수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위험한 순간들이 잇따랐습니다. 지금 나가는 영상을 보시면요. 어제 자정쯤 태풍이 상륙한 경남 고성의 모습입니다. 도로가 유실되고 또 주택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지역에서 침수와 주택 파손 등 80건 넘는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산 사상역 앞에 한 도로인데요. 길인지 강인지 모를 정도로 물이 차오르면서 차들이 갇혀 있습니다. 부산에는 시간당 최대 88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기장군에선 주민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물에 잠긴 차량, 또 노래방에서 갇힌 사람들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모아둔 소주병들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태풍이 빠져나가면서 교통통제는 대부분 풀렸지만 지금부터는 2차 장마입니다.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곳에 따라 초속 20m의 강한 바람, 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야외 임시로 설치된 남부지역의 선별진료소 중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평소보다 조금 일찍 닫거나 운영을 중단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1,509명이 나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1,470명, 해외 유입 환자는 39명입니다. 어제 6분의 환자가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49일째 1,000명대 확진, 누적 사망자 수는 2,228명으로 늘었고요. 이 치명률이 100명 중에 대략 1명꼴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역대 가장 많은 420명 기록했습니다. 병상 고갈, 또 병상 대란도 현실화됐습니다. 중수본에 따르면 어제 기준 전국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은 단 252개뿐입니다. 대전과 세종에는 아예 없고 충남에는 단 한 개만이 남아있습니다.
누적 사망률이 0.94%인데 지난 예방접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되는 5월 이후에 치명률은 0.33%입니다. 확진자 의수 증가로 절대적인 사망 내지는 중증 환자 숫자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체계의 여력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2,500명 이상의 환자가 계속 꾸준히 발생하게 되면은 아마 우리 의료체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백신 소식입니다. 이 화이자 하면 지금은 코로나 백신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원래는 다른 제품으로 더 유명한 회사죠. 해당 분야에선 거의 고유명사처럼 불리는 이 치료제가 바로 화이자의 제품이었습니다.
I hear we're coming out with a new sex drug, Viagra. I want it.
This is a revolution.
I've already sold 2,000 prescriptions this month alone.
It's hard to believe, isn't it?
1998년 판매가 시작된 이래 1조 6천억 원대 시장으로 성장한 남성용 비아그라. 일부 남성들에겐 성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기적의 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는 주력 상품의 순위가 바뀔 듯합니다.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이 미국 FDA의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어라, 승인이 낫기에 접종을 한 거 아닌가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지난해 12월 코로나 비상 상황에 따라서 일단 긴급 승인을 먼저 받았고요. 이후에 9개월간의 절차를 밟아서 정식 승인까지 받게 된 겁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백신을 코머너티라는 상표명으로 마케팅을 할 계획입니다.
First FDA-approved COVID-19 vaccine, the public can be confident that this vaccine meets the FDA's gold standard for safety, effectiveness, and manufacturing quality.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중대 이정표라면서 정부의 산하기관의 접종 의무화 조치를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미 국방부는 모든 군인에게 백신을 의무화하겠다고 했고 뉴욕시도 모든 공립학교 교직원에게 다음 달까지 접종 사실을 증빙하라고 했습니다.
If you're one of the millions of Americans who said that they will not get the shot until it has full and final approval of the FDA, it has now happened. The moment you've been waiting for is here. It's time for you to go get your vaccination. Get it today.
자, 두 번째 픽으로 가봅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였죠. 조국 딸 입학 취소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전원 부정 입학을 조사한 부산대학교가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취득한 의사 면허도 박탈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조 씨는 현재 서울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최근까지 의료 행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대학교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본부는 공정위의 자체 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부산대가 취소 결정을 내린 근거는 명확합니다. 조민 씨의 입시에 적용된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 당시에 이 모집 요강 중에 지원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친인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에 따르면 딸 조민 씨의 입시에 관련된 7대 스펙은 전부 다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이 중에 3개는 모친인 정 교수가, 2개는 부친인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작성했다고 하죠.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면서 불합격, 즉 입학 취소 대상이 된 겁니다. 자, 아버지의 조국 전 장관이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산대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제 딸의 학부 성적과 영어 성적이 높아 다른 탈락자가 생겼다는 근거는 없다라고 하면서도 2015년 입학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의 예정 처분 결정을 한다고 발표했다. 아버지로서 고통스럽지만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조 전 장관은 동양대 표창장 서류는 당락에 영향이 없었다라는 대목에 집중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대목이죠. 입학 취소의 근거는 동양대 표창장의 무게가 아니라 동양대 표창장을 비롯한 모든 서류를 위조했다는 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부산대는 또 대법원의 판결 전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 처분을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부산대의 발표는 예비 행정 처분이어서 조 씨 측의 소명 등 청문 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취소가 결정됩니다. 약 2, 3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법원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한 유지가 될 전망입니다. 자, 이에 따라 조 씨의 의사 면허도 박탈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법 5조에 따르면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나 의학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규정대로 의사 면허의 취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내용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력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받지도 않는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위조하지 않으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합격하는 것, 그게 바로 공정이며 정의입니다.
네, 의사 면허 취소는 보건복지부의 소관입니다. 복지부는 실제 입학 취소 처분이 나온 뒤에 면허 취소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조 씨가 근무 중인 한일병원 측도 조 씨의 인턴 자격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로 저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네, 조민 씨가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 측도 교내 입학 취소 처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고려대학교 규정에 따르면 입학 전형 자료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될 경우 입학 취소가 가능합니다. 7대 허위 스펙 중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과 논문 등은 조 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겨서 고려대 입시에 활용됐습니다. 자, 세 번째 키로 가볼까요? 월성원전 첫 재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서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대전지법에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은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이후 검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된 지 10개월 만입니다. 백은규 전 장관과 최이봉 전 청와대 비서관은 한수원으로부터 조기 폐쇄 의향을 부당하게 받아낸 직권남용 혐의를, 또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겐 대임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렇게 감사장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와서 사실대로 얘기 안 합니다.
산업부 장관 A씨, 백운규 전 장관이죠. 한수원이 즉시 가동 중단 방안 외에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고, 또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하는데 유리한 내용으로 평가 과정에 관여했고, 이 장관 A씨는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뒀다라고 했습니다. 네, 검찰의 공소장에는 산자부와 한수원이 월성유록이 가동 중단 시에 약 1조 8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묵살당했다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에 피고인들은 조작은 없었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반박하면서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자, 네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프간인 특별체류 검토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인에 대한 특별체류 허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에 머물고 있는 아프간인은 420여 명, 대다수가 외교나 유학, 연수 관련 목적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120명은 올해 체류 기간이 끝났는데 이걸 특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거고요. 박 장관은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익과 인권 관점에서 적극 검토할 때라면서 난민의 주한미군기지 수용 부분도 법률적인 분석을 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지원 사업, 제가 한 20여 년 동안 상당한 그 금액의 원조도 했고 또 거기 종합병원이나 뭐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도움을 많이 준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중에서 한국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정부는 아프간에서 한국을 도운 현지인들의 국내 이송 문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 실장은 난민 수용은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은요. 육해공 전부 다로 꼽았습니다. 공군과 해군에 이어서 육군에서도 정치행 피해를 당한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자, 지난해 4월 임관한 육군 A하사는 부대 배속 직후 상관인 B중사로부터 사귀자는 제의를 받고 거절한 뒤에 지속적인 스토킹과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4개월 뒤에 신고를 했고 가해자인 B중사는 징계 해임 처분을 받고 전역했는데요. 피해자인 A하사 측은 군 형법으로 다뤄야 할 사건을 일반 징계권으로 분류해서 가해자가 형사처벌 없이 전역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 조치 또한 되지 않았다.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건강했던 동생은 1년이 넘도록 고통 속에 있고 수차례 극단적 선택 시도 끝에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다.
또 가해자가 한 명이 아닌 여럿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인물과의 교제를 지시하는 간부, 자는 동생을 몰래 촬영하고 단체방에 유포한 간부, 또 진술서를 보여달라거나 강압적인 술자리, 혹은 폭행을 가한 간부까지 주변이 온통 가해자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건 작년이지만 피해자 측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국방부의 특별 신고 기간에 해당 사건을 재차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
네, 오늘 뭐 국회 상황도 그렇고 뉴스가 참 많은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직접 브리핑을 했고요. 최종 처분까지는 한 2, 3개월 정도 걸리겠지만 벌써 정치적 후폭풍이 거센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대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조민 씨에 대한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죠. 앞서 모친인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른바 7대 스펙을 전부 허위로 판단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취소 결정에 따라서 조 씨의 의사면허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조 씨는 올해 2월부터 서울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신체과도 설명했지만 항소심 판결을 기초로 해서 오늘 결정을 내린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대법에서 판결이 뒤집어지면 이제 부산대의 처분도 바뀔 수는 있는 상황이죠. 일단 이제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이제 그 결정을 내렸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요. 의사 면허 취소는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복지부가 입장을 냈는데요. 입학 취소 공문이 오면은 행정 절차를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또 조금 전에 학부인 고려대 측도 입장을 냈습니다. 입학 취소 심의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했고 입학 취소에 관한 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는 건데요. 정치권이라든지 각계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네, 야권 특히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조민 씨의 입학 취소는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 결정은 사필 귀정이라면서 문재인 정권하에 구부러졌던 많은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길 바란다. 정권 교체를 통해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윤석열 캠프 측의 김병민 대변인은 너무 늦었지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처분이라면서 그간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입시 비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궤변으로 일관했던 법력권 정치인과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에게 아직도 할 말이 남아있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조국 전 장관도 직접 입장을 내놨고요. 또 야권에서는 조국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의 발표 직후에 페이스북에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를 두고 하태경 의원은 부산대의 결정은 사필 규정이지만 놀라운 건 그 어디에도 미안함이나 사죄의 마음을 찾아볼 수 없는 조국 전 장관의 반응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학자와 정치인으로서의 자격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기본 품격에 문제가 있다면서 더 이상 추태 부리지 말고 SNS를 끊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정의당도 부산대의 결정은 상식적인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권력자에 의한 부모 찬스 대한민국에서 추방되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진실을 호도했다. 조국 수호라는 성벽에 갇혀 우리에 대한 비판은 무조건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정치는 이제 멈춰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쪽에서는 뭐 특별한 반응이 있어요?
제가 회의 직전까지 좀 네. 살펴봤는데요. 일단 네. 뭐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또 대선 주자들 입장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결이 나왔을 때는 뭐 이낙연 전 대표가 뭐 조국 장관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 이런 입장들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뭐 당 지도부나 대선 주자 공식 반응이 나온 건 없고요. 다만 정청래 의원이 오늘 부산대 결정에 저희가 의심스럽다. 라는 입장을 또 페이스북에 방금 전에
아 그러네요. 저도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대법원 판단에 따라서 결정이 바뀔 수도 있다면서 네. 일종의 뭐 음모론을 뭐 제기했다 이런 네. 보도도 많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근데 이제 관심 고려대로 쏠리는 상황인데요. 앞서 뭐 국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그 오늘 부산대 발표 직후에 고려대도 입학 취소 심의를 구성해서 이제 취소 심의를 하겠다는 건데, 근데 민주당에선 교육부가 고려대 입학 취소 논의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국회 교육위에 출석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유은혜 부총리량에서 조민량은 하자가 없고 고려대는 조 씨를 입학 취소할 아무런 근거와 자료가 없다면서 교육부가 고려대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달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죠.
네, 정청래 의원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네. 있네요.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또 여러 의원들이 입장을 낼 테니까요. 관련한 얘기는 저희가 내일 또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커가 고른 원픽은 어떤 겁니까?
저희 방금 다룬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부산대학교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복지부 고려대 행정검토 돌입입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12명의 의원 중에서 5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 1명에 대해서는 제명 조치를 하기로 조금 전 결정했습니다. 아침부터 각 의원들의 소명을 듣고 내린 조치죠. 특히 대선 주자로 나선 윤희숙 의원도 권익위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돼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저희가 약속했던 것은 민주당에서 송 대표님께 상당히 전격적으로 이 출당 조치를 언급하셨는데 뭐 저희도 그에 못지않은 판단들을 할 것이다.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가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네, 이 강한 대처를 약속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불거진 12명의 의원 명단을 받아들었죠. 오전 8시부터 이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요. 화상으로 의원들의 소명을 들었습니다. 7시간 동안 논의를 한 끝에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이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살펴보면요.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충식 이 5명의 의원은 탈당을, 또 비례대표 의원인 한무경 의원은 제명 조치를 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은 이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또 부동산에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또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의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 경위가 소명됐다라면서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는데요.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기자들이 소위 뻗치기라고 합니다. 당 대표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소명하러 오는 의원들을 만나서 이 명단도 만들고 해명도 듣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당 지도부가 화상으로 입장을 들으면서 이 당 공식 발표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은 곧바로 공개를 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 나왔는데요.
그동안 우리 당을 맹렬히 비판해온 국민의힘이야말로 내로남불의 정석이자 이중잣대의 표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께 드린 약속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명단 공개가 공당의 최소한의 책임이다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 민주당이 아니고요. 지난 6월에 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때 국민의힘 당시 안병길 대변인입니다. 이 안 대변인도 명의 신탁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천안 명의로 재산을 돌려놨다가 이후 부인과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명의 신탁 의혹이 드러나면서 공방을 벌였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권익위가 수비 의혹을 제기한 의원 중에는 이 대선 주자도 포함이 됐습니다. 임차인으로 유명한 윤희숙 의원입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네, 이 윤 의원의 투기 의혹은 가족 문제인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개입한 바도 없다라고 했지만요. 대선 주자가 직접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가 되면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후보 캠프에 속한 의원들도 있었는데요. 윤석열 캠프에 속한 의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12명 중에 이 5명인데요. 특히 국토교통부 대변인 출신의 이 송석준 의원. 캠프에서도 부동산 정책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앞장서서 비판해 왔죠.
저는 뭐 당연히 엄청난 실패죠. 22번의 1년의 정책이 해법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집값 올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올릴 수 있을까를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네, 앞서 말했던 이 안병길 대변인도 윤석열 캠프에서 홍보 본부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 명의 신탁 의혹이 불거지자 바로 이 당 대변인 그리고 캠프 본부장직을 내려놨습니다.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지만요. 사실 관계를 불문하고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라고 한 겁니다. 또 조직 본부장을 맡은 이 이철규 의원과 국민소통위원장을 맡은 정찬민 의원, 또 산업정책본부장을 맡은 한무경 의원은 제명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당의 조치와는 별개로 캠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듯하죠.
캠프 입장에서는 뭐 당에서 조치하면 또 그 캠프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것은 캠프는 조금 더 민감하게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권익위에서 지목한 의원들 명단에는 앞서 부동산 관련 의혹이 이미 불거진 의원들이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강기윤, 정찬민, 이주환 의원이 대표적인데요. 모두 저희 JTBC가 보도한 적이 있는데 세 사람 모두 탈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경남 진해 공장 부지입니다. 강기윤 의원 부인과 아들이 공동 최대주주인 일진단조는 2018년 약 100억 원을 들여 이곳의 땅을 샀습니다. 일진단조가 매입한 땅에서 차로 15분 거리엔 부산진해 경제특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제2신항도 공사 중입니다.
이 회사 관계자가 용인시장을 지냈던 정찬민 의원의 전 후원회장 A씨에게 지난 2016년 8월 보낸 문자입니다. 심의의원 신청이라는 제목 아래 7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식구입니다 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과 그 가족의 땅입니다. 1만 제곱미터 3천 평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65%가 농지입니다. 그런데 농작물은 없고 시멘트로 포장된 부분도 보입니다. 이 땅 중 일부는 2008년부터 10년 동안 유료 주차장으로 쓰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점심 도시락까지 함께 먹으면서 어떤 조치를 내릴지 논의를 했습니다. 이 결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12명의 의원 중 6명에게만 탈당 및 제명 조치를 내리기로 한 건데요. 앞서 민주당에서는 의원들의 개별적인 소명을 듣지 않고 탈당 조치를 발표하면서 오히려 당 지도부가 비판을 받은 사례가 있었죠. 이 부분을 참고한 듯합니다. 당내 분란의 소지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보이죠. 이준석 대표는 이 최고위의 결정이 만장일치였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정회원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이준석 리더십 시험대에 오른 셈이라고 할까요? 이 대표가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잘 해결하면 이 사람부터 지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당대회 전부터 논쟁을 벌여왔던 진중권 전 교수입니다.
이준석 대표로서는 한번 다시 쇄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되지 않을까? 예, 좀 보여집니다.
이 문제에서 정말 엄격하게 한다면 뭐 저부터 막 지지하겠죠.
네, 국민의힘 의원 현재 101명인데요. 딱 개헌 저지선의 전체 3분의 1의 의석입니다. 의원들이 탈당 조치를 받아들이게 되면 개헌 저지선 붕괴되는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 조치를 내린 부분, 바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털어내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 때문이겠죠. 비교섭단체 5당 중에서는 유일하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의혹인데 청와대 대변인직까지 내놓게 한 흑석동 재개발 지역 상가 매입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김 의원은 흑석 김의겸 선생부터 조사받겠다라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하기도 했었죠.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이 또한 다 제 탓입니다.
네, 이 김 의원은 권익위 결정은 사실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매매 시점이 이미 재개발 정보가 다 공개된 후였다는 겁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저희들이 종결을 예. 하게 되면 오히려 예.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확인을 해서 수사로 종결을 하도록 저희들이 송부를 한 셈이죠.
네, 최근에 열린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의 통합 논의가 나왔었죠. 여야를 막론하고 이 부동산 투기와 손절하려는 시점인데 여권 통합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오늘 국회 상황으로 좀 가볼 텐데요. 언론중재법을 놓고 여야가 강경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이 언론중재법 대선 이슈화한다는 생각이죠. 당 지도부는 오늘 법사위를 앞두고 강행 처리를 막자면서 의원들에게 긴급 소집령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내일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까지 불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피땀 흘려 쌓아놓았던 국가 이미지 그리고 자유 언론 환경을 국제적인 조롱거리로 만드는 역사적 반영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반면 민주당은 강행 처리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필리버스터를 통한 토론을 환영한다고 했는데요. 더 강한 법안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도 있다고 했습니다.
찬성하는 시민단체. 찬성하는 학자들, 찬성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예를 들면.
국민의 대다수가 또 찬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집중 책임을 언론사에게 넘겨라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희 법보다 훨씬 더 그 많이 나가는 더 진보적으로 나가 있는 법을 만들어야지.
네.
왜 이 법은 좀 부족하다.
예, 이 여야의 시각차 좀 커 보이죠. 정치 원로로 통하는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지금처럼 이렇게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통과를 시키는 건 부담이 클 거라고 했습니다. 일단 오늘 법사위 개의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는데 관련 소식 다정회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그 자유언론 실천재단까지
예, 예, 예.
이거 하지 말라고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거는 좀 난 상당히 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까. 저는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게 내일 처리하는 거는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네.
하는 거는 좀 굉장히 자충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여야는 오늘 언론중재법 처리를 위한 이 법사위 개최 여부를 놓고 또다시 이렇게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오후 3시 반쯤부터 회의를 열고 현재 찬반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 12명의 의원들 중 6명에 대해서만 탈당과 제명 조치를 내린 국민의힘의 결정,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역시 앞으로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는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관련 조치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준석 12명 중 6명의 탈당 제명 조치, 대선 주자 윤희숙도 명단에 포함.
네, 오늘 윤희숙 실장이 아니라 류정화 실장이 아주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의 부동산 그 조사 결과 그 처분 방향이 이제 오전 중에 나올 거다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저희 정치부의 시작 좀 직전에 그 결과가 나와서 아까 류정화 실장이 아주 부랴부랴 막 취재도 하고 뭐 글도 고치고 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뭐 아무나 국회 상황 실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들이 다 믿고 있다는 거 좀 잘 알고 있기 바라고요. 자, 이제 류정화 실장이 좀 정리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그 조금 전에 발표한 그 12명 의원들에 대한 처분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국민의힘이 오전 8시부터 한 7시간여 동안 이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대응 방안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또 류 실장이 고생도 했는데 자, 이준석 대표 12명의 의원 중에서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은 탈당 조치를 내렸고요. 한무경 의원은 다음 의원총회에서 제명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과 안병길, 송석준 의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관련 행위에 개입한 혐의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김승수, 박대수, 대준영 의원의 경우에는 이 토지의 취득 경위가 수명이 됐거나 이미 매각이 됐고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12명의 의원 중에서 6명에 대해서만 조치를 내린 셈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선 주자인 윤희숙 의원과 또 윤석열 캠프에 소속된 안병길, 송석준 의원이 포함이 되면서 국민의힘 대선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희숙 의원은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고요. 안병길 의원은 캠프 홍보본부장직을 내려놨습니다. 안 의원은 이혼 재판 중에 배우자가 운영하던 천안명의 유치원이 사실상 배우자 소유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는데요. 권익위에서 얼마나 정확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모르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김승수 의원은 지난해 아버지 소유의 농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한무경 의원은 해당 농지를 매입한 건 2004년, 2006년이라서 공소시효가 지났고 또 권익위가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네, 앞서 이제 류정화 실장도 저랑 대화하면서 얘기했지만 윤석열 캠프에 속해 있는 이제 의원들이 5명이나 되다 보니까 여권에서 이제 공세를 좀 펴기도 했고요. 내일 국민의힘이 이제 비전 발표회를 열잖아요. 아직 이제 윤희숙 의원이 뭐 취소했다는 얘기는 들려오고 있지 않은데 관련된 속보가 나오면은 저희가 이제 바로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오전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명단이 좀 여의도에 좀 이래저래 좀 알려지면서 일종의 뭐 좀 돌아다니는 이제 그런 결과가 좀 빚어졌고요. 관련해서 입장문을 먼저 낸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논의가 상당히 길었던 걸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가 강력 조치를 공언을 했었던 만큼 좀 민주당이 했던 탈당, 출당 조치 이상을 당 안팎에서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막상 명단을 받고 의원들의 소명을 들으면서 사안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LH 사태, 3기 신도시와 직접 관련된 사례들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시골에 있는 그 농사 짓는 연로하신 저 부친이 이제 아들에게 그 농지를 증여를 했는데 그게 이제 농지법 위반이 되었다. 뭐 이런 사례는 사실 지금 좀 뭐 어떻게 봐야 될지 이제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처음에 문제가 된 것은 우리가 3기 신도시 그 지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 LH 공사의 직원들의 땅 투기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되었고 그 3기 신도시와는 관련이 없고
네, 민주당에서는 이 탈당 조치를 내렸었지만 지역구 의원 10명 중에 5명은 해당 조치에 반발했습니다. 권익위는 물론이고 당에서도 관련 소명을 듣지 않고 정무적인 결정을 했다는 이유에서였죠. 권익위 조사 자체가 부실했다라는 주장도 했는데요. 실제로 우상호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들은 탈당하지 않고 있는 와중에 경찰 특수본사에서 무혐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권익위는 조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행해진 조사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또 권익위 조사관들 중에는 현직 부장검사와 변호사 출신, 또 검경 수사관 출신 등이 있어서 능숙하고 숙련된 조사관으로 구성돼 있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조그만 의혹이라도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게 덮어버리면은 그 더 이상 그 진실을 밝힐 그런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거나 의심이 네.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그걸 이제 이번에 결과로 나타냈다 이렇게.
네, 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우상호 의원의 경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안다 이렇게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네, 권익위가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의원 숫자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똑같이 12명이잖아요. 지금 여야가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공교롭게 12대 12가 되는데 일단 민주당은 살생보수된 발표라고 했고요. 국민의힘은 두 당이 똑같이 12명이 지적이 된 건 공교로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권익위 조사는 살생보수준의 발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몰랐었다라고 먼저 대선주자분들은 또 부인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하지만 이제 발표된 이후, 명단이 공개된 이후에는 아마 더 이상 이 거취를 결정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이번에 지적된 건수가 12건인데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지적된 건수와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억지로 이게 좀 끼워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도 지금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언론중재법이 논의될 법사위 상황은요. 만약에 이제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요.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다시 한번 좀 상황을 좀 직접 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또 이제 논란이 됐던 또 정치권에서 상당히 공방이 뜨거웠던 게 이제 위안부 피해자 관련 법안이에요. 야당 쪽에서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입니다. 문제가 된 건 신설된 16조 조항인데요.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에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인데요.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면 금지한다는 거고요. 또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명예훼손을 거론한 겁니다.
네, 이 법안 발의자의 이 정의기억연대 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이 포함이 됐는데요.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또 후원금을 유용하는 등의 명목으로 현재 재판 중이죠. 이 때문에 야당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이 아니라 윤미향 보호법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정 의원을 사실대로 비판한 나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거냐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 해당 법안이 지난 13일 의원 개인이 발의한 법안이고 또 상임위에 회부되지도 않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론과는 무관하고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국회 상황은 계속해서 저희가 속보를 챙겨보겠고요. 오늘 발차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준석 12명 중 6명의 탈당 제명 조치, 대선주자 윤희숙도 명단에 포함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회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5분인데요. 이 시각 다정회 소식들 오늘도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음까지 빛나는 유정화 상황실장에게 물어볼 건데요. 어떤 키워드가 눈에 띄나요?
아, 제가 백 반장이 원래 사람 보는 눈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조멘토랑 박마커랑 좀 안 맞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것 같고 저는 좀 관심 있는 부분이 명예훼손 고소인데 혹시 맞나요?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 명예훼손 고소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측이 박 전 시장의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정 변호사가 SNS에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물증이 없다는 등 피해자 관련 글을 잇따라 올렸는데요. 이번 고소에 대해 정 변호사는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법적 검토를 마친 후 맞고소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피해 더 있답니다.
얼마 전 경북 예천의 한 중학교 양궁부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화살을 쏴서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해당 가해 학생에게 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이 7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가해 학생에게 허벅지를 차이고 뺨을 맞는 등 폭력에 시달리다가 선수 생활을 그만두거나 전학을 갔다고 하는데요. 피해 학생들이 학교 측에 상황을 알렸지만 학교 측은 합의를 종용하거나 입단속을 시켰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한양궁협회는 피해 학생의 치료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약속했는데요. 경북교육청도 피해자가 늘자 학폭 사건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김치의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김치 종주국임을 명시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처리됐습니다. 매년 11월 22일을 캘리포니아주 김치의 날로 지정해서 공식 기념하는 결의안인데요. 여기에는 한국이 김치 종주국이라는 문구와 함께 김치의 역사와 우수성을 알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치의 날인 11월 22일은 다양한 재료 하나하나가 어우러져서 22가지의 효능을 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정부도 이날을 법정 기념일인 김치의 날로 제정했는데요. 미국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한 건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입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오는 11월 22일 LA에서 김치 만들기 체험 등 홍보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였습니다.
네, 백반장 속보 잘 챙겨서요. 이따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야 대선 상황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쪽인데요. 당선 가능성이 별로고 후보가 되면 큰일 난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홍준표 의원을 두고 한 말이죠. 홍 의원이 발끈하면서 논란이 커졌는데 결국 김 최고위원이 오늘 직접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여의도 척키로 불리는 국내인 김재원 최고위원. 이번엔 중국집 요리사로 변신을 했습니다. 지배인을 맡은 열린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과 합을 맞췄는데요. 날선 정치 풍자로 특유의 개그감을 자랑했습니다. 주요리감, 뭐니뭐니 해도 대선 후보들이죠. 이런저런 티키타카를 벌이던 와중에 이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손잡을 생각 없느냐 정전 의원이 묻자 김 최고위원이 없다, 싫다, 딱 잘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 다음 대화가 문제였습니다. 정전 의원이 홍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경선에서 이길 것 같다라고 말하자 김 최고위원이 당선 가능성 별로 없고 후보 되면 큰일 난다 답변을 한 겁니다. 가만히 있을 홍 의원이 아니죠. 바로 홍그리버드 모드로 전화를 했는데요. 김 최고위원이 야단 농단을 하고 있다.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진박 감별사로 나라와 박근혜 정권을 망친 사람이 진윤 감별사로 등장해 당을 수렁에 빠뜨리고 새털처럼 가벼운 입으로 야당을 농단하고 있어요.
홍 의원은 국회의원 낙선했을 때 그때 사라졌어야 한다. 정계 은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실언에 유승민 캠프도 기다렸다는 듯 참전을 했는데요. 또 낮술을 드신 거냐 강하게 꼬집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쌓인 감정을 이번 기회에 풀어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벼운 입으로 그동안도 이준석 대표를 계속 공격하고 했던 그 김재원 최고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체가 불공정한 것이고 그 자체가 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 것인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김 최고위원의 과거 발언도 소환이 됐는데요.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의 이 논평을 놓고 척키 본능을 발휘했었죠.
이거야말로 정치 초보의 실수로 보이고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그에 맞게 처신하면 될 일입니다.
당의 대선 후보에게 정치 초보라며 실수라고 하는 게 가당키나 하느냐. 명백한 해당 행위고 이적 행위다. 강하게 몰아붙였었죠. 이 말이 부메랑이 돼 고스란히 되돌아온 겁니다. 여기에 그동안 김채구 의원이 홍 의원을 향해 무심코 뱉었던 말들도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이런 저 카톡에 단톡방 같은 것도 잘 못 쓰고 이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홍준표 영감탱이 이 말이겠죠. 그래서 예,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 좀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그 세련되게 하시면 좋겠어요. 또 홍준표 대표님이 공격을 한다고 해서 그분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고요. 이 예. 여당을 향해서 여권을 향해서 더 심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워낙 이제 그분은 난사다. 예. 조준 사격이 아니라 난사다 이런
표현. 총기 난사 아시죠?
김 최고위원 결국 오늘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원고도 없이 유력 정치인을 놓고 몇 시간 동안 뒷담화로 서로 떠들고 나서 그중 재미있는 장면을 뽑아내 편집하는 현재의 방식은 수시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문제가 된 정치풍자 유튜브 방송에서 하차하기로 했는데요. 문득 윤 의원님의 이 명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예능은 예능일 뿐 오해하지 말자.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홍준표 의원, 김 최고위원에게 여부란 듯이 야권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말 그대로 약진을 했죠. 20% 선을 돌파하며 윤 전 총장의 격차를 크게 좁혔습니다. 3040과 중도층 그리고 부울경 지역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홍 의원은 스스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무야 홍, 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다. 젊은 층에서 이 무야 홍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다.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추석을 전후에 골든크로스를 이루도록 하겠다. 각오를 다졌습니다. 홍 의원의 약진, 씁쓸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후보도 있습니다. 바로 홍재영 전 감사원장입니다. 윤석열의 대항만은 나다. 호기롭게 출사표를 던졌지만 지지율은 하락세입니다. 일부에선 최 전 원장의 지세가 홍 의원에게 넘어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김재경 선언 자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준비 안 된 후보라는 이 프레임에 딱 걸렸어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보이는 것과는 좀 다른 결, 다른 행보, 또 다른 이미지, 다른 어떤 메시지 이런 걸 예. 보여줘야 되는데 똑같아요. 똑같으면 윤석열 후보가 훨씬 앞서있기 때문에 그 대체적으로서 최재형 후보는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좀.
반면 최 전 원장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역선택의 문제가 끼어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의 지지도를 따지면 항상 2등이에요. 예. 그것도 꽤 많은 차이로 2등이에요.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를 따지면은 예. 결과 엄청나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 후보를 훨씬 많이
인지도가 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보다는 저는 그걸 역선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역선.
여야 주자를 모두 합한 전체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를 해볼까요? 홍준표 의원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오차 범위 안에서 4위와 5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야권 후보만 놓고 봤을 때보다 홍 의원의 지지세가 많이 빠지긴 합니다. 최 전 원장과 윤 전 총장은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을 요구하고 있죠. 한마디로 대선 경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은 빼자는 건데요. 국민의힘 선관위원장에 선임된 정원 전 총리는 두루 의견을 듣고 차츰 조율해 나가겠다. 일단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이걸 그냥 두고 돌리는 만무할 듯 싶은데요. 조만간 경선 룰을 놓고 크게 맞붙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단 홍 의원과 유 전 의원 공동정선을 형성한 듯 싶습니다.
불러온 돌인 윤석열 최재형 후보 그리고 박해 있던 돌인 홍준표 유승민이 결국엔 박힌 돌이 이길 수밖에 없다.
사실 최 전 원장과 윤 전 총장 모두 굴러온 돌이죠. 외부에서 들어온 인사가 박힌 돌보다 확장성이 떨어진다라 이것도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이 박힌 돌들 대역전극을 펼쳐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톡쏜 한마디 영화 속 이 장면으로 마무리합니다.
엄마, 지금 야, 민심이 그게 아니다.
네, 조혁 씨 멘토가 아까 이제 홍준표 의원 얘기하다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처음에 홍재영이라고 불렀죠. 네. 그다음에 제대로 얘기했어요.
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게 순간순간
누구 앞에서 나이를 또 얘기하고. 아무튼 이제 그런 경우가 뭐 가끔 있는데 그 저는 뭐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지적을 해야죠. 그렇죠? 신체컵.
네.
네. 당연히 해야죠.
근데 사실 교육신 멘토도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았어요. 네. 알았습니다. 자, 홍준표 의원이 추석을 전후해서 골든 크로스를 이루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단 아까 이제 그 여론조사 그 결과에서는 상당히 이제 약진한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좀 다르니까요. 어제 이제 JTBC 여론조사에서는 아직도 이제 1위 후보와의 격차가 좀 컸죠.
네, 그 어제 그 JTBC 뉴스룸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아, 윤석열 전 총장이 30.4%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차 범위 안에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재명 경기지사가 27.7%로 바짝 뒤추셨습니다. 아, 다시 양강구도가 형성되는 모습인데요. 홍준표 의원은 6.8%를 기록했습니다. 윤 전 총장과는 2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고요. 아, 류 실장. 그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 그 이준석 대표 사이의 갈등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많이 다뤘고 일단은 좀 봉합되는 그런 분위기긴 했는데요. 여지는 좀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유승민 의원이 나서서 윤석열 전 총장에게 이른바 이준석 흔들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이렇게 공개 요구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유승민 캠프의 김웅 대변인이 나섰습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캠프가 당 비대위 체제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서 이 여의도에 비밀은 없다 이렇게 일침을 놨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실제로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비대위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기자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기자들은 그럼 과연 귀신에 홀린 거겠습니까? 심하게 이야기하면 쿠데타와 같은 것인 거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만약에
개개인이 하고 다닌다.
개개인이 하고 다닌다. 그럼 더 문제가 아닐까요?
윤석열 캠프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병민 대변인은 윤 전 총장이 캠프 내에서 당의 단합과 화합을 저해한 언행을 각별히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워낙 민감한 상황,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두 마디가 뉴스를 키운다는 겁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와 특별한 갈등 구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불화설에 대해서는 일축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늘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예술과 체육특기자에게 병역 특례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거죠.
네, 성일종 의원인데요. 국장과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월드스타죠. 이 BTS 그리고 또 이 육상 높이뛰기 한국 신기록 보유자인 우상혁 선수가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체육 분야에서는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사람도 보충역에 편입이 돼서 현역병 징집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을 했는데요. 현행법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또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만 대상이었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국위선양에 앞장선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성 의원은 현행 제도는 엘리트 중심의 클래식 예술 그리고 메달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한계가 있다면서 법 개정으로 제도 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아미 쪽에서는 이제 병역법 특례 관련해서 이제 BTS가 자꾸 거론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밝힌 적도 있죠. 네. 좋아하는 건 사실이고.
네. 네.
자, 좋습니다. 오늘의 톡 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재원, 홍준표 뒷담화 사과, 여론조사 약진 홍준표, 무야홍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줌인으로 가겠습니다. 이른바 명락대전의 그늘에 가려서 조명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한 민주당 후보들이 있죠. 김두관, 정세균, 박용진, 추미애 후보인데요. 인지도와 지지율 상승을 위해 저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내 후보의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정치 분야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가 뉴스픽5라면 대미를 장식하는 코너는 줌이죠. 물론 이번 주는 국회 상황실에 그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요. 오늘은 뉴픽파의 형식을 한번 차용해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줌인픽4, 줄여서 줌픽4입니다. 네, 일회성으로 끝날 줄 알았던 줌픽4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오늘의 픽은요, 꼴찌에게도 기회를 정세균스럽게 소신 우선주의 그리고 이낙연만 때린답니다.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저렇게 4명인데요. 기호순으로 배치한 겁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연일 명락대전이 지면을 도배하면서 나머지 후보 4명이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죠. 공약을 내놔도 네거티브로 봤어도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이 4명에게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픽, 꼴찌에게도 기회를 부터 줌인하겠습니다.
당연히 아무런 증상도 없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줄 알고 과일도 집으로 보내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예.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호 2번 김두관 의원입니다. 예상을 깨고 지난 예비경선 컷오프를 통과했죠. 본선에서도 이변의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각오였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1, 2위 후보를 거침없이 공격하면서 존재감 키우기에 나섰지만요. 여전히 지지율은 1% 안팎 수준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 김 의원은 외부 공개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 의원의 아들이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김 의원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음성 판정을 받긴 했지만 다음 달 1일까지 자가 격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당장 다음 주로 잡힌 후보 TV 토론에도 참석하기 어렵게 된 건데요. 당의 경선 일정 조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문제는 이제 다음 주에 잡혀있는 대전 충청 토론회거든요. 27일에. TV에서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한지는 기술적인 검토는 뭐 당에서 하시겠지만 이게 참 한 일주일 정도 수년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일단 뭐 수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지는 않아서.
김 의원을 제외하고 TV 토론을 진행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는데요. 김 의원은 꼴찌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당 지도부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죠.
꼴찌 후보라서 이렇게 배제하는 것 같은 오해도 좀 생길만 하기도 하고 과연 뭐 1위 2위 달리는 이재명 이낙연 후보 그렇게 했다면 배우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공정성이 좀 의심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픽. 정세균 수럽게입니다. 경선 초기 이지사 이전 대표와 함께 빅3로 분류됐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 지지율 정체의 터널을 빠져나오기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명락대전의 틈바구니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인지도 상승을 꾀했었죠.
안동과 눈물 대신 날선 비방과 상대방의 피눈물을 강요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향후 두 후보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이 말로만 그친다면 벌어지는 모든 사태는 두 후보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280만 호 공급 폭탄, 5급 행정고시 폐지, 파격적인 공약을 앞세워 관심 끌기에도 나섰는데요.
저의 주택 정책의 핵심은 280만 호 주택 공급 폭탄입니다. 주택 공급 정책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주택 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습니다.
바른 생활 사나이 이미지를 탈피하겠다면서 배우 김수미 씨에게 욕설 특별 과외까지 받았습니다.
Are you ready? This is Sparta!
욕도 미호사하는 욕하고 오전 욕을 그렇잖아. 예, 안에 소리하네.
하지만 이마저도 너무 정세균스러웠던 걸까요? 재미를 보지 못했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돌연 쇼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쇼를 한다고 지지율이 오르겠냐면서 앞으로는 정세균스럽게 하겠다는 다짐을 밝힌 건데요. 정세균스럽다는 정책과 실력으로 평가받겠다는 뜻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인지도 상승에 힘쓰기보다는 전공법으로 승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전공법, 권모술수 없이 정정당당하게 공격한다는 의미인데요. 전공법의 대상은 결국 이분들이었나 봅니다.
문제가 참 많죠. 그런데 뭐 제 입으로 그걸 적시하는 건 좀 거시기하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스캔들에 대해서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낼까요? 바지 한 번 더 낼까요?
그분은 적임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를 잘 감당할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떠한 업적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과 단일화를 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픽, 소신 우선주의입니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쓴소리하는 대선 주자입니다. 박용진 예비후보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력 대선 주자라고 표현해 주십시오.
예, 다시 하겠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로 자칭 박용진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예비 경선에서 이준석 효과로 깜짝 선전을 펼쳤던 박용진 의원, 이렇게 롤링춤과 젤리 먹기 챌린지 등으로 MZ 표심을 잡았다면요, 본 경선에서는 정책으로 승부 중입니다. 법인세, 소득세 감세,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등 굵직굵직한 공약을 연일 발표하고 있는데요.
평생 안정된 직장에 고임금을 받아왔던 586 세대들의 두둑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자신의 소득에 20에서 30%씩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특히 사안별로 소신 발언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당론이나 당내 분위기와는 관계없이 자기 뜻을 밝히는데 주저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최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에 우려를 나타내는가 하면 북한의 무력 도발에도 불용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개혁의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서 언론의 비판 기능, 견제 기능 이런 부분들에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햇볕정책 제1호, 무력 도발을 응답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 제1 원칙을 당 대표와 당의 대선 주자들이 명확하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는 유능한 진보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자신했던 박용진 바람도 양강의 비방전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 1위 2위가요? 그럼 거의 이전 투구 수준으로 싸움을 하니까 정책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새로운 미래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박용진의 룸이 확 줄어들었다 이거고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픽입니다. 이쯤 오니까 신체커가 평소에 5개 픽을 정리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는군요. 자, 네 번째 픽, 이낙연만 때린다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입니다.
그전에는 클래식한 정치인이었거든요. 클래식한 정치인이었어요. 네.
클래식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소화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그렇죠. 거죠. 제가 번역을 다시 할게요. 정공법이라고 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도 정세균 전 총리처럼 정공법을 내세웠군요. 2위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일단 2위부터 잡고 보자란 심사인 걸까요?
검찰 개혁도 마치 이낙연 후보가 공약 가로채듯이 해가지고 당신이 앞다 쓰겠다 대통령 되면 그러는데 대통령 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하면 돼요.
검찰개혁의 미온적이었던 이 전 대표가 이제서야 태세를 전환했다는 점을 지적한 건데요. 최근 이 전 대표가 강성 친문인 김종민 의원과 함께 검찰개혁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을 벌이자 면피쇼다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죠. 김 의원이 이 전 대표를 옹호한 듯한 태도를 보이자 화살은 여지없이 김 의원에게도 향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김종민 의원을 찾아가서 아, 장관을 상대로 내가 항명한 건 아니니까 아, 제가 그 사표 안 냈던 걸로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김종민 의원이 나한테 부탁한 게 그런 거였어요. 아, 장관님 그거 좀 잘 봐줄 수 없나요? 그 개혁해야 되는 와중에.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던 지난해 말 김종민 의원이 검찰 간부 사표 수리와 관련해서 인사청탁을 했다는 폭로인데요. 이전 대표를 잡겠다고 주변 인물까지 싸잡아 공격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 개혁에 앞장섰던 자신의 선명성을 부각을 하면서 이전 대표와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친문 세력에게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목적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인물을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다른 소식은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복국장에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박준우의 준픽4였습니다.
네. 자, 박준우 마커가 발제하는 사이에 제가 물론 완전히 안 들은 건 아니고 또 이제 법사위 상황을 좀 취재를 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결산안 대체 토론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언론중재법 부분은 아마 밤에 이제 관련 논의가 좀 진행될 것 같다는 게 이제 법사위 쪽에 이제 흘러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제 저희가 법사위 오늘 밤 상황은요. 좀 취재를 해서 내일 정치부회의에서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 실장이. 네. 네, 유 실장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그 강성 친문에 대해서요, 지저분하다고 했다라는 그 기사를 놓고서 상당히 논란이 일었는데, 조선일보 인터뷰 보도였잖아요. 이 지사 측이 왜곡 보도라고 반발했죠?
네, 저도 아침에 신문을 보고 이제 좀 놀랐는데 조선일보는 오늘 강성 친문 묻자 시끄럽고 지저분 변수 안 돼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지사와의 인터뷰를 보도를 했습니다. 이 지사는 해당 인터뷰 기사에 대해서 왜곡 보도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이 지사는 오늘 페이스북에 분열 책동하는 왜곡 보도에 부화 내동할까? 왜곡 보도 근절에 함께 나설까라는 제목을 글을 통해서 대변인단의 입장을 함께 게시를 했습니다. 이 후보의 요란하고 시끄럽고 지저분하게 된다라는 인터뷰 발언은 이 대선판을 요란하고 시끄럽고 지저분하게 하는 여야 극렬 지지층에 대한 원론적의 입장이다라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보도됐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야 극렬 지지층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이었다라는 얘기고요. 조멘토,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가 정확히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이 뭐예요?
네, 이 지사가 열린 캠프가 공개한 그 인터뷰 원문을 보면요. 이 지사는 예를 들면 야당에도 태극기 부대 때문에 골치 아프지 않냐. 또 우리 민주당 진영 안에서도 폭력적 언행 또는 부당한 행동, 눈살 찌푸리는 행동으로 진영 전체 경쟁력을 깎아먹는 요소들이 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선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것이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 지사는 별로 영향을 못 준다. 시끄럽긴 한데 요란하고 시끄럽고 지저분하게 되긴 한데 그게 저는 판세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본다라고 말했는데요.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우리 국민의 정치적 판단력 또는 그 시민의식이 높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쉬운 것은 폭력적 행동을 자제하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된 해당 인터뷰 온라인 기사는 현재 제목이 수정된 상태입니다.
네. 자, 다만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요. 해당 인터뷰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 쪽을 비판을 했다는 거죠.
네, 이낙연 캠프의 정은현 공보단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재명 친문이 무섭나 부럽나 라면서 입으로 매를 번다, 말로 표를 걷어찬다, 원팀은 딴 나라 얘기인 듯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이에 대해서 내용을 저는 잘 알지는 못한다 면서도 이 지사를 애둘러 비판을 했는데요.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는 것은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이 더 나은 선진국으로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서로 알고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라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절제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제 왜곡 보도라는 입장을 냈기 때문에 이낙연 그 전 대표 측에서도 또 추정된 입장을 낼 수도 있겠죠. 관련 속보도 저희가 좀 챙겨보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의 문제점을 알아보는 별도 토론회를 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론은 누구랑 했고 어떤 내용이 좀 논의가 됐던 거예요?
네, 이 전 대표는 어제 자신의 신복지 공약을 소개하고 또 이 지사의 기본소득의 정책 문제를 짚어보는 복지국가 끝장 토론을 열었습니다. 본인의 유튜브 채널이죠. 이낙연 TV에 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토론한 동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 공개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토론회에서 신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는데요. 신 의원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기본소득 정책이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네, 신동훈 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의원들조차 이해가 부족하고 민주당 당론에 맞지 않는 만큼 이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전 당원에게 의견을 묻고 수기한 후에 당론을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현실성이 없다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이어서 1년에 50조 원가량에서 560조 원이 들어가는 기본소득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금 부담률이 최대 53%로 들어가는 비상식적인 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김종민 의원과의 검찰 개혁 관련 토론도 그렇고요. 친문 의원들과 온라인 토론을 뭐 상당히 활발히 벌이는 것 같은데 조매토 앞으로도 이런 토론을 쭉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캠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친문 의원들과의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대 후보의 정책 검증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던 개혁성을 집중 부각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달 31일 시작되는 첫 경선, 대전과 충남 지역 투표 결과가 초반 판세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막판 충청 공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0명 안팎의 캠프 소속 의원들이 대전과 충청 지역 곳곳을 누비면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민 이렇게 아까 제목 정리 안 했죠. 제가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명락 대전 그늘에 가린 후보 4인방 존재감 부각 안간힘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입니다. 현재 시각 5시 49분인데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번 청년 특별 대책에 대해서 고무적이라며 내년 정부 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서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청년 특별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무부가 온라인 법률 플랫폼인 로톡이 변호사 알선이 아닌 단순 광고형 플랫폼이어서 합법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현행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만 받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건데요. 이에 서울변호사협회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로톡은 광고에 탈을 쓰고 사실상 변호사를 중개하고 있다며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의견 표명을 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법무부의 브리핑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잠시 후 썰전 라이브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해당 의원 12명 중 6명에게 탈당 권유와 제명을 하기로 했죠.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예고에 여야의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각다정회 백다혜였습니다.
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실장, 법사위 좀 챙겨줘요.
네, 법사위를 챙겨요. 네,
같이 챙겨요. 네,
고생하십시오.